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입니다. 주일 오전에는 히브리서를 연속으로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입니다. 강해 설교가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배우려면 또 강해 설교가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 종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다 같이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주신 이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던 사람이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죄 용서받도록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없지만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냥 대제사장으로 묘사하지 않고 큰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기 보면 큰 대제사장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냥 보통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승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분, 즉 하늘로 올라가신 분으로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하늘 이런 개념으로 여기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에는 하늘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을 통과해서 올라가셨다. 원어 성경의 의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 heavens,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늘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하늘에는 한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 있는 이 하늘을 우리는 대기권이라 그럽니다. 지상에서부터 1000km인가요? 하여튼간에 그 공기가 어느 정도 있는 그 공간을 대기권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위에는 별이 떠 있는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을 우리는 우주 공간이라 그러죠. 그리고 우주 공간 위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람의 육안으로는 관측 안 되는 사람의 영역을 벗어나는 또 다른 하늘이 있습니다. 그 하늘을 성경에서는 셋째 하늘로 표현을 하고 있죠.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그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셋째 하늘을 우리는 천국이라 하기도 하고 낙원이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대기권을 통해서 우주 공간을 통해서 저 위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가 계시느냐? 셋째 하늘에 가 계십니다. 예수님 있다가 먼저 천국 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죠? 그분들도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사실은 셋째 하늘, 즉 천국에 가 계시죠.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천국에서 그 역할이 아니라 대제사장 역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 문제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 중재를 해주는 것이죠. 그 역할을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서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죠. 여러분,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추한 죄인일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정말 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가진 예수님이 어떻게 죄가 없으실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지만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우리와 같은 그런 종류의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죄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런데 왜 죄인도 아니면서 죄도 안 지은 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은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여기에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죄가 없는 분 입장에서 죄인들을 보면 동정하기보다는 비판하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약함 이런 것 가지고 비난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동정해 주는 분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너 왜 죄 졌냐?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 또 죄를 지었구나.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은 것 아니겠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죠. 옛날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대제사장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께 찾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세요.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그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 주님은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두 강도가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강도가 처음에는 막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거든. 당신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 주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어느 순간 생각을 바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의탁했는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자신의 생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지금까지 강도짓만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죄 많은 강도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분 계시면 예수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고하시고 용서해달라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죄 용서 받으려면 신부를 찾아가서 코에 성사해야 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어떤 죄를 지면 신부님 찾아갑니다. 그리고 코에 성사를 하죠. 신부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거 다 털어놔요. 그러면 신부님이 다 듣고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이제 신부가 사실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직접 나가면 되는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신부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사제라 그러죠. 사제라는 말의 의미가 그게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죄 지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님께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어느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 대제사장을 세워서 죄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께 나가면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5장 1절부터 3절 계속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도 사실은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4절 말씀 우리 또 계속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은 사실은 굉장히 존귀한 직분이었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흠모하는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론을 택해서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 주신 사람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아론 이후에는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또 그 사람을 대제사장 세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제사장 직분이 계속 이어진 것이죠. 5절, 6절 계속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5절 6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요, 내가 하나님이요, 나를 믿어야 구원 받는 거요, 그런 식으로 말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단들은 다 그렇게 해서 이단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도 아니면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요, 내가 하나님이요, 나를 믿어야 영생 얻을 수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단인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해서 메시아가 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성경의 약속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결국은 메시아가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다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이 읽은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희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보니까 한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아기가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죠. 이 이사야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아기로 태어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한다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 그것도 사실은 이사야 53장에 소상하게 잘 설명이 되어져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선포되셨다, 인정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인정되셨느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인정되었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여러분 이게 뭐 누가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장사 지냈는데 3일 뒤에 시신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 말을 어떻게 해서라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부지런히 찾았어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을 거다 생각하고 그들을 다 불러서 조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도 얼마 안 살았는데 여러분 그 시신 어디다 갖다 숨긴다는 거 몰래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시신이 안 발견된 줄 아십니까?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시신이 발견될 수가 없는 거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목격한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5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5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상당수는 지금도 살아있다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겠지요. 거짓말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지요. 사실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그 변화된 삶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제자들을 바꾸었을까요? 부활하신 그 사실 자체가 제자들의 삶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두렵지가 않죠. 설령 죽어도 나는 이제 주님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다.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놀랍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박해자였습니다. 아주 못된 박해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고 죽이고 하던 것이 그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자 사울이, 바울의 과거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잘 나가던,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그 박해자 사울이 뭐가 답답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의 삶은 한평생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삶이었는데 그러다가 결국 순교당해 죽고 말았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아니고서는 사울의 변화된 삶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참 이전부터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이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차라는 말은 서열, 순서 그런 뜻인데 원래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론의 후손 아닌 사람은 대제사장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이 독자들이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해주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아론의 서열을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분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살렘 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다가 이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분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참 신비한 인물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나타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분의 계열 대제사장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7절부터 10절 계속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던지 간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인간의 몸을 입은 한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인간이셨습니다. 인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죽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안 들어주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7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지만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해 주셨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8절과 9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내린 벌이 뭐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뒤에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선행을 합니다. 수행을 합니다. 고행을 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예,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의로우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눈에는 누추한 죄인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예레미야 2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이 더러운 죄 비눗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선행으로도 씻을 수가 없고 종교 행위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거는 기독교의 독선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기독교의 독선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그 집안에 지금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어요. 용감한 소방관이 불타는 집 안으로 뚫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다른 데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 나오세요. 여기가 길입니다. 이쪽 아니고서는 다른 데로 가면 큰일 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소방관은 독선입니까? 독선이 아니죠. 그 소방관이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들 살려주려고 불길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믿고 따라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불타는 집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당신의 말 그건 독선 아니요. 왜 당신만 따라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말은 그걸 기독교의 독선이라고 비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참 고맙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저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은 천국에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모르고 계셨다면 여러분 이제라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믿으셨다면 여러분 늘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혹시 생활 가운데 죄를 범하게 되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우리 주님은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배우시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의 많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태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늘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사람들에게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계속 증거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